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LA 헬기 경찰 자넷 김 경사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밤에 어두워진 도시를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곤 했어요. 슈퍼맨같이 말이죠. 이상하리만치 이 꿈을 굉장히 자주 꿨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지금 도시의 밤하늘을 날며 보는 광경이 제가 꿨던 어릴 적 꿈에서 봤던 광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특수폭행 용의자가 현재 6930 덴버 에비뉴에 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구 370만 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LAPD 항공지원부 파일럿인 자넷 김 경사는 범인이 도주하는 곳을 따라 빠르게 헬기를 몰고 갑니다. 그녀의 눈에 띄는 이상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범인은 곧 체포됩니다.
제가 이 헬기를 2시간 동안 조종을 한 후에 다음 조종사에게 조종대를 넘긴다고 가정하죠. 제가 이미 안전 점검을 했고 이 헬기가 운항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헬기를 넘겨받은 조종사의 책임은 제가 착륙하자마자 이 헬기를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Jenna, how was your flight today? How many the case?
자넷, 오늘 사건은 몇 건 있었죠?
아마 9에서 10건 정도? 오늘은 좀 한가한 편에 속해요. 보통 추격전이 있거나 도로를 봉쇄하는 일도 있어요.
이곳 LAPD 항공지원부는 19대 헬기를 운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hey're still here. Out of 10,000 police officers, I'm in the rank of a sergeant. And there are 10 sergeants in this division.
만 명의 LAPD 경찰 중에 제 계급은 경사고요. 이 부서에 저와 같은 경사가 10명 있습니다. 반면에 경관은 80명에서 84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 중에서 여성 조종사는 한 명밖에 없고요. 헬기 조종을 하는 여성 상관은 저밖에 없어요.
Janet is a very strong person. She's a go-getter. She's a perfectionist.
자넷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박력이 넘치고 완벽주의자예요. 앞에 있는 물병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제자리로 옮겨놓죠.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예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넷이에요.
Air Support Sergeant Kim. My title is Watch Commander. Everything that goes on at Air Support Division, bottom line is I make the decision.
제 직급은 경비 대장이에요. 여기 항공 지원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총격에 연루되거나 다치면 제 상사에게 보고하죠.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결정들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Before I came on the job, my husband, at the time we were dating, he asked a buddy of his to take me up in a helicopter.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남편과 사귀고 있을 때인데 남편이 친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저를 헬기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비행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관광이었는데 어느새 비행 수업처럼 된 거예요. 남편 친구가 실습을 시켜준 거죠. 그 순간 저는 반해버렸어요. 원래는 비행기 타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 여행 가려고 비행기에 타면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헬기에서의 비행은 정말 신나고 흥분되는 경험이었어요.
LAPD
경찰이 되었을 때 교관님이 모두에게 네가 꿈꾸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일어나서 말했어요. 언젠가 저는 LAPD 항공지원부의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1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To finally get here.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with the first female Asian American to become a supervisor pilot.
LAPD에서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조종 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넷 김 씨는 19년 반 동안 LAPD에 근무해 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자넷 씨에게 이것은 꿈을 이룬 것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인내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Our mission is to support the officers on the ground.
저의 임무는 지상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 어떤 사건에 더 많은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특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저희가 나설 때입니다.
꺾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범죄율. 잔액 경사는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The troops on the ground are working in very dangerous situations.
지상에 나가 있는 경찰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죠.
For instance, yesterday there was a shooting, a big shooting inside there was a big party at a house up in the valley.
한 예로 어제 큰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에서 열린 큰 파티였는데 거기서 용의자가 총을 난사한 거죠. 총격 사건 호출을 받았는데 호출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타는 전술 비행관은 실질적인 대다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If you want to go to Estrada Courts on the southeast corner.
동남쪽 코너로 가시면 그쪽에 지원팀이 있습니다.
As soon as we get over a scene, they take over the tactical situation. So they control what goes on.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술적인 상황을 통제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등을 그들이 조정해 줍니다. 제가 전에 지상에서 현장에 나가 있었을 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제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전술 비행관들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죠.
Air support originally came about in the 50s and the primary use for the helicopters was for traffic.
항공 지원팀은 50년대에 시작됐는데 당시 헬기의 주된 사용 목적은 교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의 관리들은 헬기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상팀을 지원하면서 헬기의 사용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범죄 피해의 최소화를 도와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It's a very dangerous job to be up in a helicopter. She was successful in flight school and
헬기 비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넷은 비행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 훌륭한 조종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딸이 경찰 한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말랐죠. 말고.
근데 경찰도 하고 헬기까지 문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아유. 근데 얘는 한번 한다 하면 하니까 제가 이기지는 못하죠. 이기지는 꼭지를 못하는데.
부모님과 전직 소방관 출신의 남편인 알렉스 씨, 그리고 두 마리의 반려견은 잔액 경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잔액은 아마도 파일럿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My husband and I, when we first got married,
For about 12 years, we tried to have kids.
남편과 저는 결혼 후 12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희 둘 다 대가족을 원했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구팀을 만들자고 농담할 정도로요. 그런데 2009년에 제가 응급 자궁절제술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종양을 발견했었어요. 그게 암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극복해낼 수 있었죠. 그게 2009년이었고 지금 저희는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최대한 저희 인생을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야. 오늘 내 조카가 LA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럽겠다.
그럼 진짜 자랑스러워. 너무 잘해줬어.
This graduating class is about 40 some odd cadets.
이번 졸업반은 40명 정도 되는데요. 매달 비슷한 수의 새 사관 후보생들을 받습니다. 경찰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당연히 경찰과학을 배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배웁니다.
My nephew is right here.
Yun?
Yeah.
Yu.
Joseph Yu. Taeyong. Yu Taeyong, yes. Hello, how are you? Good.
Hey. 그녀를 반기는 익숙한 얼굴들.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한인 경찰 동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These are our fellow Korean officers.
Oh my gosh.
What?
I forgot my wallet.
Yeah. You do that all the time.
Oh, that's his MO.
This is totally his MO.
Oh, that's your MO. I got it. I got you.
So she was one of the tactics instructors when I was going through.
자넷은 제가 전술 훈련을 받을 때 제 교관 중 한 분이셨어요. 그녀는 정말 훌륭한 교관이셨어요. 자넷을 그때 처음 만났죠.
She's like 60 now, so.
6개월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임관을 앞둔 신인 경찰들의 얼굴에서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My nephew, he asked for my advice. He sat down with.
제 조카가 저희 부부에게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경찰로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부모님께도 그 마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Officer Daeyoung Yu. Officer Yu is joined by his aunt,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Sergeant Janet Kim, Air Support Division.
And they were actually very happy. And they said, you know, they said, hey, you know, your 작은 엄마 can.
그리고 대영이 부모님들이 실제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작은 엄마가 많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고 저는 당연하지. 우리 조카를 돕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지 라고 말해줬어요.
자네 경사의 조카 임관 자리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왔는데요. 바로 그녀의 사촌동생 에스터 김경관.
It's my cousin. Yeah, she's my cousin.
제 사촌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경찰이 3명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여기 에스더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She's been on the job 10 years.
그동안 작은 엄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경찰 학교를 시작하고 졸업하고
또 경찰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죠. 정말 진심으로 경찰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We can fly without an engine or we can land safely without an engine, but we can't land safely.
엔진 없이도 날 수 있고 엔진 없이도 착륙할 수도 있지만 회전자 없이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트랜스미션 오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금이 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명세서를 작성해요. 연료는 헬기를 조종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연료 냄새가 나거나 연료 유수가 보이는 게 없어야 합니다.
Okay, we are ready to fly.
좋아요. 날 준비가 다 됐네요.
Everyone goes through rejections. Everyone goes through the door closing on you.
누구나 한 번쯤은 거절당하거나 기회의 문이 바로 눈 앞에서 닫히는 경험을 하죠. 기회의 문이 닫히고 누군가 당신에게 충분한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당신은 절대 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그 꿈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특히 이곳 미국에서는 말이죠. 목표를 높게 세우고 큰 꿈을 가지면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Anything you want.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LA 헬기경찰 자넷 김경세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5년 30살의 나이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전주영 씨. 현재 39살로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뒤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먼저 청진을 소개하는 전주영 씨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청진은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매 구역이 물론 특징적인 게 다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그 일제 때 청진이 제철소, 제강소가 있다라니까 항만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라고 아주 정말 무역도 교류도 좀 많은데 그러다 나니까 60년대, 70년대 제일 개포들이 북한으로 와서 또 살고 그러다 나니까 일본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선진화된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배워요.
청진시는 제철제강이 유명한 도시로 북한 최대 중공업 도시고요. 그렇기에 경제적 교류와 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제가 19살 때 성인식을 했는데 성인식 때 저는 정말 생각지도 않던 케이크의 그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불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생일 되면 초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초를 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 어릴 때에 그때는 그런 게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일반화됐겠죠. 아마 많이 좀 교류가 되고 그리고 또 매체가 많이 들어가다 나니까.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좀 지극히 제한적인 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막 그런 걸 했다 하게 되면 너는 뭐 기숙생활을 하고 오지 않았냐? 너를 잘 살다가 오지 않았냐? 뭐 좋은데 그렇지만은 북한도 나름의 사람이 사는 그런 공간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리고 문화고 그러다니까 그런 새로움이 또 오게 되면 정말 놀랍게 받아들이고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역산업이 발달한 청진시의 시장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청진시 구역이 좀 인구가 좀 돼요. 근데 물론 여기 인천보다는 적은데 근데 인천에서 인천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천보다는 땅은 커요. 청진시 자체가 좀 큰데 인구는 좀 적죠. 근데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활동은 정말 활발해요. 시장이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개념이 모든 것은 다 시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저도 운전 직을 하면서 차가 뭔가 부품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무조건 시장에 가죠. 시장에 가면 정말 그 여기 무슨 낙원 상가라든가 무슨 그런 전자 상가라고 가게 되면 우주선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북한에도 존재해요. 그 청진에서 정말 우리 청진 그런 고향 땅에 가면 정말 시장에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내가 뭐 원하거나 만들고 싶거나 뭐가 요구되면 정말 다 있는 것 같은데. 청진의 그런 또 특이한 점도 있고
또한 바다에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산업도 발달했는데요.
또 청진은 또 바다가 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종속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구글 지도도 보게 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요.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배를 타고 탈북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타고 온 배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그 봤을 때 제가 그런 배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배를 뭐 정말 개인이 돈을 해가지고 뭐 빚을 지던 뭐 빌리던 뭐 어떻게 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서 그거를 또 해서 뭐 생업에 종속하는 거 뭐 그러는데 뭐 정말 바다에 대한 그런 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전주영 씨는 청진 해안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관한 추억도 많습니다.
저는 또 집에서 바다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가. 그래서 심심하면 정말 바다에 나가서 놀고 어린 시절 정말 유년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 바다 나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동창회하자 하면 또 바다에 나가서 또 놀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특히 서울 사람들 바다 놀러 가면 바다 뭐야? 막 이러잖아요. 바다 왜? 저랑 너무 리액션이 달라요. 저는 바다 왜? 바다가 뭐? 왜 그러노?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서울 사람들 바다 뭐야? 와 바다 시원해. 막 바다하고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가서 놀아가지고 바다 가서 수영도 하고 바다 가서 막 뛰어도 놀고 바다 가서 뭐 조개도 잡고 고기도 잡고 막 그랬으니까 바다는 너무 좋아하는 데는 너무 좀 일반적이죠.
함경북도 청진에서 유년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던 전주영 씨. 북한에서 운전직 일을 했던 그는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BOE 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설립자들의 교육 신념이 어떻게 각 대학들에 반영돼서 오늘날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버드대학교는 1776년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4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알려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초기 이민자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지 이 13년이 지난 1620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한 2차 이민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미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민자 그룹인데요. 이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한 후에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16년이 지난 1636년에 이 대표 자치기관이었던 매사추세츠 연안식민지 자치관할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인준하고요. 이름을 새로운 대학교 뉴 칼리지라고 짓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2세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1회 기업 규모의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 가옥 한 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가 오늘날 하버드대학교 중심지이며 모든 하버드인들의 신장부인 하버드 야드입니다. 나다니엘 이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네, 초기 이주민들은 이 학교를 뉴 칼리지, 그냥 새로운 대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하버드대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갖게 된 걸까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정창민 그 청교도들 중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시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계셨던 400여 권의 장서 모두와 재산 절반을 신대륙당의 개교한 뉴 칼리지에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자축하날 위원회는 그의 유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639년 그동안 그냥 사용했던 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학교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는 1630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8년 케임브리지로 이름이 바뀐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매사추세츠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버드대학교 학부가 있고요. 그 학부에는 하버드대학교 내 여자대학이 있었어요. 훗날 하버드대학교와 남녀공학을 합병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이 된 래드클리프 연구소, 인문대학원, 디자인대학, 신학대학, 버커대학, 행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들이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찰스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교육대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이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또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상담하는 대학들은 거의 방문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하버드 스퀘어에 들어서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1763년에 세워진 불금족들의 홀리스 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 대륙권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군대가 바로 숙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도서관 서재의 선반 길이만도 5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반에 놓여진 책들도 3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의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자칫 미로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위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호루라기 같은 걸 다 지참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버드대학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버드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12개의 학문기관과 연구기관인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인 하버드칼리지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법학, 신학, 의학, 교육, 행정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09년부터 1933년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로렌스 로웰 총장 때부터 하버드대학교 학부의 교육과정은 순수학문을 강조하며 또 과학교육에 치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반드시 터득하면서 전공학문을 이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는 21세기인 오늘까지 학부생들이 전공 계열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전통에 따라서 입학하자마자 전원 하버드 야드를 중심으로 있는 기숙사에 배치돼서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하우스라고 부르는 13동의 기숙사에 배치되는데요. 각 하우스에는 기숙사 관장 또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사교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와 관련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란 게 뭔지 선승호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측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원자의 학문적인 성취도와 기타 재능만 입학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신입생들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심사처와 재정사무처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승호 씨는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의 특징이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원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합격이 최종 결정된 후 그 학생의 가정에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대학교 측 모든 재반 경비를 수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보태준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학생들은 학문에서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원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재학생 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현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은숙 교수인데요. 이 서은숙 교수는 오랜 기간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우주선 연구에 몰두해온 한인 과학자입니다. 우주선 하면 우주 비행을 하는 우주 왕복선을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영어로 Cosmic Ray라고 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는 고에너지 입자를 말합니다. 이 서은숙 교수가 참여한 나사의 크림 프로젝트는 이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 연구하는 실험인데요. 입자들의 에너지와 종류를 분석해서 이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우주 진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권 상층부나 우주 공간에서 관측 장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미지의 세계인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서은숙 교수 소개합니다. 서은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서은숙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는 뭐 한 40년이 거의 다 됐네요. 1986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물리학자가 되신 이유부터 여쭐게요.
저는 그냥 좀 궁금증이 많았어요. 뭐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자연계의 원리, 법칙 이런 거를 찾는 학문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은 단순 명료한 점이죠, 사실. 그래서 몇 개의 그 기본적인 원리, 법칙 이런 걸 갖고 복잡한 자연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간결한 논리 이런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리에서도 우주선 물리를 하는데 이게 뭐 방대한 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무모하리만큼 큰 도전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 새로운 지식 이런 게 이제 인류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 물리학자가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우주선 연구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우주선 검출기를 개발을 해요. 우주에다가 띄워서 관찰을 하고 우주를 연구를 하는데 그런 거 왜 하냐? 그러면 간단해요, 대답은. 재밌으니까.
물리학자가 되려고 태어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고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결정타가 됐던 말 중에 하나가 네가 물리를 안 하면 물리학계에 손실일 거다. 그때 뭐 고등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계기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셨군요. 유학 이후에 뭐 40년 가까이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동안 참 인류 우주과학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던데요. 이 나사의 크림 프로젝트, 우주선 에너지 및 질량 이 정도로 번역이 되던데 또 아이스크림 프로젝트도 있고요. 참 친숙한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 프로젝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크림이라는 거는 Cosmic Ray Energetics and Mass Full Name이 그래서 그 약자가 이제 크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연구하는 거고 아이스크림은 그 크림 프로젝트의 연장선인데 그 크림이 원래 이제 시작할 때는 Balloon Experiment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플라이트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정거장에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를 하게 됐고 그 버전이 그 버전 크림을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가 뭐냐면 ISS예요. ISS는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죠.
네. 나사 웹사이트에 크림 프로젝트를 찾아봤더니 10명이 넘는 참여자들 중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교수님 이름을 봤습니다. 자, 청취자들께서요. 한인 여성 과학자가 우주과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 왔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뭐 미국에 왔는데 나사에서 학위 논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 나사라는 거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그 텔레비전에서 달 착륙하는 사진 본 거 정도 그 학생이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나사의 센터가 9개가 있어요 전국에. 근데 그중에 메릴랜드에 있는 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었다는 게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빌딩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 나사 헤드쿼터스 본부의 치프 사이언티스트였어요. 사이언티스트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1977년에 목성 탐험을 목적으로 해서 발사된 보이저라는 미션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권을 벗어나가지고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고 아직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미션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갖고 네, 졸업할 때가 되면서 이분 언제 졸업하니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이분이 바로 잡을 오퍼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마릴랜드 대학에다 보이저 팀을 이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몇 년짜리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영구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건 독립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흔쾌히 또 그분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릴랜드 대학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크림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포스닥하는 2년 차에 제가 이제 원하던 그 연구계 획서를 나사에 제출해가지고 처음으로 연구비를 받아서 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고에너지 우주선 검출기 개발을 합니다. 혁신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거를 할 때만 해도 고안은 했지만 그 실험을 제가 그 직접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수가 아니어가지고 그 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한테 그러니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랩에서 직접 그 개발을 하고 전체적인 실험을 총괄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크림인 거예요.
네. 서 교수님께서는 이 과학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랑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 지난해에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창설됐죠. 말씀하신 바로는 훨씬 전부터 그 전에도 나사하고 한국이 MOU를 맺었는데 한국의 미국 나사를 상대할 기관이 과학기술부뿐인데 이 과학기술부조차 한국 정권이 바뀌면 또 실무자도 바뀌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진행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한국의 우주항공청 카사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번에 카사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국제협력에서 큰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국 갔을 때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 레벨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발사체도 자체 개발도 하고 발사도 성공을 하고 이런으로써 우주 강국으로서의 그 토대를 닦아서 이제 카사가 도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한국 국민들의 우주과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이런 그 자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우주 개발 탐사 뭐 이런 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국민이 굉장히 그 비전을 공유를 해야 돼요.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나사가 무지 잘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뭘 실패했다 그럴 때 그걸 나사의 실패 너네가 잘못했어라고 안 해요. 그 고통을 같이 쉐어를 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로켓 발사 이런 거 보는 거가 자기네 그 버킷 리스트에 보통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열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꿈을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꿈을 공유하는 게 과학자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글쎄 이 콜롬비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03년이었을 거예요. 그 플로리다에서 발사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마침 콜롬비아 셔틀 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사를 봤는데 그게 정말로 너무 아름답고 퍼펙트 관중들과 너무나도 그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발사 후에 한 2주 후에 이 콜롬비아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셔틀이 폭발을 해가지고 공중분해가 돼요. 거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 전원이 다 사망을 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사 순간을 공감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좌절감 이런 것도 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여파로 해서 사실 셔틀 프로그램도 중단되고 스페이스 스테이션 건설도 그때 보류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개국에서 참석하던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개발을 해나갔어요. 재가동될 때까지 그냥 다들 묵묵히 그냥 하던 일을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그 프로젝트가 이제 우주정거장에 탑재가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루즈할 수도 있는 게 그 우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도 극복하고 참을성 있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또 교육자로서의 길을 오랫동안 걷고 계신데 교수로서의 삶은 어떠신가요?
교육 그건 정말로 보람된 일이에요. 교수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여러 면이 있는데 강의실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또 프로젝트를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데 그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리서치를 통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회 어드바이저로서 학생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정말 보람 있는 거는 학생의 삶을 바꿀 때, 그런 거를 경험할 때에는 정말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여성 과학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유리 천장, 뭐 대나무 천장 이런 차별 경험하실까요?
아, 그런 거는요. 그냥 뭐 언제 한번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과학계니까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리를 하겠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넓혀서 좀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도록 서로 간의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끝으로요. 지구라는 별, 또 우주라는 세상, 교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이 방대한 우주 속에서 점에 불과한 게 지구잖아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 우리 집이 대체가 불가능한 집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잘 쓸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되겠죠. 첫째는. 네. 둘째는 유사시에 우리가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를 탐험하고 탐사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인류에게 얼마나 친절할지 아니면 얼마나 가혹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개발 대상이라고 말하는 서훈숙 교수. 서 교수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노력하는 사람이 또 그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한 길을 가면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고 낙담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 여행시 우먼톡 물리학자 서훈수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철책 너머 지상락원이라는 제목의 그림 전시회를 열고 있는 탈북민 이지혜 작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 북한에서는 그림 그리고 싶은 꿈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이지혜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지금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크게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 문화 건감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북 관련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을까.
이지혜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작가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 그림 끄적이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걸.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권한의 행궐식이라고 하는 1994년 언니 그때 태어났거든요. 제가 5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시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음식 장사를 했는데 나가면 어린이들이랑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굶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중년층 돌아가시는데 그때 너무 시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5살 때 어린 마음에 그걸 먹고 딱 충격받았던 게 아 이건 사냐 중류냐 하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맥 없이 놓아버리면 죽겠구나 이런 막 생전에 그런 위협을 되게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이 씨에게 미술 작가라는 직업이 다르게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보였냐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10살 때, 11살 때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한두 분 와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우리 원수님 따라 뭐 한길 가자 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런 것들 이렇게 굴당 써주고 그림당 그려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쌀밥에 거기 반찬에 그리고 막 던들 해서 막 잘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나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앞으로. 저는 쌀밥을 거기 배불리 먹는 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너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거 보고 아, 나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꾸적이는데 엄마가 야 그림이 밥벌을 먹어주냐 그러면서 언니들 따라서 하나라도 장사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10살 그때 11살 때.
그래서 이 씨는 10살 때부터 어머니와 언니들을 따라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땐 책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하니까 뚜락이 흙뚜락이었어요.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끝이 주워다가 이렇게 강아지 지나가는 것 뚜락에 있는 닭, 뭐 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 그렸는데 그때 형태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었던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아예 못 그리고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 23살까지 장사를 해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국수장사, 파장사, 그릇장사, 뭐 물고기장사, 뭐 옷장사, 또 돈장사 여러 가지 장사란 장사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북한에서 자신이 바라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가족 생계를 위해 장사 일에 매진해온 이지혜 씨. 그러던 중 탈북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북한에서 오래 들어온 라디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라디오 듣고선 왔는데 거의 10년. 그 평안도는 아예 그 국경 지역하고 달리 그 한국 드라마도 못 들어오고 한국 노래도 못 들어오고 평양, 평안남도 거기만 완전 꽉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구원의 손길이 딱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한 6년 들어도 잘 안 믿었어요. 이게 너무 북한 조선중앙TV가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두 번씩이나 재산벌 수당하고 아버지 잡혀가시고 이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살 수 없다 해서 반은 사실 포기한 상태로 반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잘 안 믿었다가 나오면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문화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2018년 한국에 정착한 이지혜 씨.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는 북송됐고요. 현재 이 작가는 아버지 그리고 작은 동생과 함께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정착 초기 가족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는 일념하에 아르바이트를 온종일 했고요. 그러다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또 공부해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제일 가난할 때 할머니가 결핵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결핵이라는 게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어르신들 그냥 사실 저는 어르신들 덜 받을 수 있는 일부 이름에서 이렇게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요양보호사 공부해서 식당을 하면서 사실 그 나 주간 대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상황에 야간으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녁엔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탈북에도 도움을 줬던 탈북민 최성국 작가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 관광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확 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최 작가님 그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또 지금 그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을 것 같아. 그거 너 한 대 주신 그게 달란트라고 생각되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상담을 거쳐가지고 일단 미술학원 또 검색했어요.
그렇게 입시 미술을 시작한 이 씨는 지난 202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현재는 3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당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빠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거나 하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전시하는 거 보고 갑자기 그림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조차 부모님들도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게 이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저보고도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온 가족 대한민국에 보답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가의 작품에는 그녀가 지나온 경험과 또 한국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불편한 자유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했는데요.
사실 자유가 좋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마냥 놀고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어디 주말에 한강에 놀러 간대요 다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다들 이렇게 막 친구들 뭐 연인들 이렇게 뭉쳐 돌아가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 혼자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이쪽으로 와서 일해라 저쪽으로 와서 이렇게 맨날 통제하거든요. 근데 그 통제가 너무 싫어서 왔는데 갑자기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자유가 불편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물론 자유가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다르게 전달이 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서 계속 눈치 보게 되는 것들 그 사람하고 너무 공감하고 싶고 너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안 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 작가는 허전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부분은 대학교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같이 막 밥을 먹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커피 이런 거 아직 익숙이 안 됐거든요. 그 북한에서 딱 삼시세끼만 먹고 그 공간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자라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간식을 중간에 잘 안 찾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근데 밥 먹고 바로 또 커피숍에 가고 그러면 또 무슨 쿠키 같은 것도 사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저는 아침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안 먹을 때 라면을 먹었거든요. 돈 아끼려고. 라면 먹으면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니 밖에서 커피 하나에 아메리카노 막 4,500원 이렇게 하는데 라면은 한 그릇에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정말 이러면서 근데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러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뭔가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도 흔히 겪고 있는 일을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긴 바닥이고 여긴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발만 잘못 짚으면 뭔가 허공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 그런 것들.
그렇게 이 남북 출신 주민들이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려나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도 전업작가로서 이렇게 남북 공감 관련해서 뭐 남북한 관련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것 같고 그러면서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다양하게 활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조금씩 형식은 달라질지 몰라도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때 남북 관련한 그 툴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